이사야 29장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또 영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이 기록된 시기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아수르는 당시 중동을 지배하려던 강대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알수 있는 것이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한 남유다가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을 의존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보며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 또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약속하는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으로 외식적인 예배와 교만한 태도로 인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 또 제사의 중심지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예배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진정성이었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음을 단호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굴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는 이러한 구절은 그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굴욕적인 상태에 처할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심판의 세기, 심판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과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5절 서두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럴지라도. 이 그럴지라도를 시작으로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군이 결국 사라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적들이 마치 꿈이나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사라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려는 목적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나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6절로 영적 무지와 의식적인 신앙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진정한 신앙 없이 형식적인 예배에만 물러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놀라고 놀라라는 말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는 말은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또 10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완고함과 불순종에 대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이해가 닫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자조차도 봉인된 책이기에 읽지 못하며 글을 모르는 자는 아예 접근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신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했습니다.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에만 치우쳐 있었으며 진정성 없이 인간의 어떤 전통과 규칙에 얽매여만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인간의 지혜와 전통을 우선시했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은 실상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이제 자신의 주권과 계획을 나타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봉인된 책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 향해 굳게 닫혀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는 영적인 무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불에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발견한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4절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과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겸손한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17절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황폐한 땅을 비옥한 밭으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황폐한 상태에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로 인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냐 하면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소멸하실 것인데 강포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상징되는 대깐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광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23절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라는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경배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깨달은 백성들이 이제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경외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데 그들의 삶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혼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통해 혼미했던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제 교훈하시고 회복을 통해 그들을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만과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미한 마음과 원망을 품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